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해군은 19일 동해상에서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비한 전술 훈련과 함대함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 2함과 한국형 구축함인 광개토 대왕함, 그리고 차기 호위함인 경기함, 이 밖에 잠수함 등 함정 20여 척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훈련 가운데는 경기함에서 함대함 유도탄인 해성 1을 발사하는 실사격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한국군이 개발한 해성 1 함대함 유도탄은 미 해군의 하푼 유도탄과 성능이 유사합니다. 이어 또 다른 호위함 마산함에서도 미군으로부터 도입한 하푼 함대함 유도탄이 발사됐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국지도발 대응과 대수상 함전, 대유도탄전 등 북한 도발에 대비한 한국군의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이 19일 북동부 지역에 자살폭탄 공격을 가해 8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은 이번 자살 공격이 아다마와주에 있는 가르키다라라는 작은 시골 마을의 시장 한복판에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보코하람은 아다와마주 일부 지역을 장악한 채 나이지리아 정부는 물론 인접국 등을 대상으로 테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코하람은 앞서 지난 주말에도 아다마와주 사본가리 얀둘람 지역을 공격해 남성 1명을 살해하고 여성 6명을 납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나이지리아 정부군은 지난 주말 보코하람 은거지를 급습해 10명의 무장요원들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과 유럽안보협력기구 대표들이 19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병원에서 격리된 채 치료를 받고 있는 러시아 군인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예프제니 예로페예프 러시아군 대위라고 밝힌 남성은 병상에 누운 채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살아있고 잘 지내고 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상태라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지난 주말 동부 지역 전투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러시안 군인들을 생포했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친러 분리주의 반군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에 생포된 러시아군 2명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전에 참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 서부 라마디시 외곽에 19일 시아파 이슬람 민병대들이 집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빼앗긴 라마디시를 탈환하기 위한 총공격이 곧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작전은 지난달 이라크 정부군이 민병대 등 준군사조직과 협력해 티크리트를 탈환하는 데 성공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민병대의 집결로 수도 바그다드를 공격하기 위한 ISIL의 진격도 차단됐습니다. 이라크 국방부는 이날 라마디에서 ISIL에 붙잡혔던 자국군 병사 26명을 구출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미 백악관은 라마디 탈환을 위한 이라크 정부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 17일부터 미국 주도 연합군이 라마디에 집중 공습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19일 산업 스파이와 통상 기밀 절도 혐의로 중국인 6명을 기소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들 중국인들을 지난달 기소한 데 이어 19일 기소 사실과 함께 혐의를 공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국적자이며 이 중 한 명은 이미 구금된 상태입니다. 해당 회사들은 FBAR로 불리는 휴대전화에 쓰이는 무선 주파수 필터를 생산하는 업체들입니다. 재선 포기 압박을 받고 있는 부룬디의 피에르 은쿠루진자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부룬디 대통령실에 따르면 그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8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연설합니다. 같은 날 그의 출마에 반대하는 시위가 수도에서 재개됐고 시위 참가자들은 그가 재선 출마 계획을 접을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은쿠르진자 대통령은 지난주 회의 참석자 출국한 사이 쿠데타 위기를 맞았지만 이를 모면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조은정입니다. 2015년 5월 20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미국 합참 부의장이 말했습니다.
They're many years away from developing this capability. But if they're eventually able to do so, it will present a hard...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21일 북한의 개성공단을 방문합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서울 방문 중에 대북 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제임스 위너필드 미 합참 부의장이 말했습니다. 위너필드 부의장은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여부는 당사국인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며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위너필드 미국 합참 부의장은 1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동향과 대응 노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위너필드 부의장은 북한이 최근에 시험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개발하는데 여러 해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many years away from developing this capability.
북한의 SLBM 능력은 다행히도 그들의 주장을 믿게 하려는 북한의 영리한 비디오 편집자나 선전선동 전문가의 능력만큼 진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너필드 부의장의 이런 발언은 북한 당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 과시한 SLBM 능력 시험 장면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앞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참관 중인 김 제1위원장과 위험성이 매우 높은 미사일 사출 시험 장소의 거리가 비현실적으로 가깝고 위성사진을 통해 판독된 잠수함 구조 역시 SLBM 발사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사진의 조작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위너필드 부의장은 이날 강연에서 북한이 궁극적으로 SLBM 개발에 성공한다면 한국과 일본, 현지 주둔 미군의 위협 탐지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은 지역 미사일 방어 체계의 중요성을 강화시켜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너필드 부의장은 이어 북한 정권의 행동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역내 준비 태세를 반드시 정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너필드 부의장은 이날 한국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THAAD의 배치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Of course, we're interested in the potential for using this system to augment the defense of this important ally.
미국은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주한 미군의 방어를 위해서 잠재적으로 THAAD를 사용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당사국인 한국의 입장이 존중돼야 한다는 겁니다. 위너필드 부의장은 THAAD가 미사일 방어에 유용한 체계로 지역 어느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THAAD의 한국 배치 가능성에 대해 한국 정부와 어떤 공식적 논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항상 당사국인 한국의 우려를 존중하고 있다며 한국이 THAAD 배치를 원하지 않는 한 미국은 이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위너필드 부의장은 이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저지에 제대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most helpful thing that a Russia or a China for that matter can do is to persuade North Korea and Iran.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단념토록 설득하는 게 미사일 방어에 가장 큰 도움이 되지만 불행히도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위너필드 미국 합참부의장은 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사일 방어 태세는 강력하다며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호주와의 외교 안보 협력이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21일 하루 일정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방문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9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교육포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1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이번 방문에서 우선 조업 중인 기업체를 방문해 북측 근로자를 만나 격려할 생각이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지는 20일 선발대가 미리 가서 협의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은 천혜성 한국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개성공단 담당인 이강우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장 등이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 총장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뉴욕 채널을 통해 북측의 개성공단 방문 의사를 밝혔으며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 총장은 한국 외교부 장관 재직 시절인 지난 2006년 6월 당시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를 비롯해 주한 외교 공관장 70여 명을 이끌고 개성공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반 총장은 이번 방문과 관련해 개성공단이 한국과 북한에게 상생하는 윈윈 모델로 바람직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남북관계가 경우에 따라 냉각될 때도 있지만 개성공단 사업이 정치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건 다행이고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절한 기회에 방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앞으로 유엔 사무총장 재임 기간 중 평양 방문 여부도 주목됩니다. 반 총장의 방북은 최근 북한의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의 폭격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사출 시험, 그리고 개성공단 최저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반 총장의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당장 훈풍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촉매제로 작용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반 총장은 자신의 방북과 관련해 유엔의 외교적인 행보는 남북한 관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추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 분단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9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리더십 회의 개막 축사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이 진정한 아시아의 안정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신체의 어느 한 곳이라도 제대로 피가 공급되지 못하면 그 고통이 우리 몸 전체를 지배하게 되듯이 아시아 지역이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북한이 핵 위협과 도발, 고립으로 성장의 혈맥을 가로막고 있는 한 진정한 아시아의 안정과 발전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에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실험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내부의 측근 인사들조차 연달아 숙청하는 공포 정치로 국제사회를 경악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과 개방으로 이끄는 것이야말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한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핵과 인권을 비롯한 북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라고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북핵과 인권을 비롯한 북한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국제사회가 우리의 노력을 지지한다면 한반도 평화통일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남과 북의 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민관 교류와 인도적 민생 협력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하고 한국에 있는 이산가족들의 영상편지 제작 사업과 유전자 검사 사업의 조기 완료, 그리고 북한의 산모와 영유아 지원 사업 등 한국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반도의 통일이 유라시아의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함께 DMZ 세계 생태 평화공원을 만들고 남북한이 협력의 통로를 열어간다면 단절된 유라시아 물류 네트워크를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로 새롭게 연결하고 역내의 전력망과 가스관 등 에너지 네트워크도 구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중 사출 시험이 유엔결의 위반임을 지적한 서한을 한국 정부가 유엔에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북한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대응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 사출 시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이 문제를 정식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의 SLBM 사출 시험이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인 만큼 미국 등 국제사회와 대응책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9일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가 진행됐다고 스스로 발표한 데 주목해 이번 시험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18일 서울에서 미한 외교장관 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SLBM 사출 시험이 유엔 결의와 국제 기준에 어긋난 매우 도발적 행동이라고 규정해 유엔 차원의 논의 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하게 공조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대북 결의안 1718, 1874, 2087, 2094호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결의안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을 압박해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에 따라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결의 위반과 관련한 정보를 검토하고 안보리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로 뉴욕 현지 시각으로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대북제재위원회가 90일마다 대북제재 결의 이행 문제와 이행 강화 차원의 권고사항을 보고하게 돼 있는 규정에 따라 소집됩니다. 당초 북한의 SLBM 사출 시험과는 무관하게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지만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로 이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안보리가 북한의 이번 행동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를 축적하는 것 자체가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을 막는 그런 차원에서의 상징적 차원에서 했던 그 조치, 그걸 통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에 명분 축적을 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앞서 미한 합동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 첫날인 지난 3월 2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대북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냈고 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2월에서 3월 그리고 6월에서 7월 사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대북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냈고 안보리는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이 날로 진화하며 지역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지만 미한 동맹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미국과 한국이 매일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수중 사출 시험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19일 극동방송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북한의 위협이 최근 몇 년간 계속 변화했고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사이버 전력 등 비대칭 전력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록 낙후한 전력이지만 젊고 경험 없는 지도자가 이끄는 재래식 무기가 더해져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대한 위협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이 같은 북한의 위협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면서 미한 동맹은 상호 신뢰와 협조를 통해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정세에 능숙히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I want to be clear. Our alliance is strong, perhaps stronger than it's ever been.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의 미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것이며 미한 양국은 내일 뛰지 않기 위해 오늘 함께 걸어갈 능력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카파르티 사령관은 특히 미군의 한반도 순환 배치를 언급하며 미한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임무 수행 준비를 시켜주는 한편 한국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갖춘 전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패트리엇 미사일 PAC-3와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그리고 F-35 전투기 등에 대한 도입 준비에 착수했으며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조건 충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군 지휘 통제 플랫폼 구축에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미 합동참모본부 참모부장과 주 아프가니스탄 미 부사령관, 미 육군 준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3년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부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서울 방문 중에 대북 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미국 내 움직임을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18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추구하면서 위협하고 있으며 자국민에게는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이러한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s why it's important for us to ramp up international pressure.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케리 장관은 특히 현재 중국과 대북 제재 강화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며 오는 6월 워싱턴에서 중국과 안보 경제 관련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사만다 파워 대사는 지난달 30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탈북자 간담회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ut we have to collectively continue to ramp up the pressure on this regime.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강탈하는 체제를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도 지난 13일 상원 본회의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당장 대북 정책을 전환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 call on the administration to immediately reverse course and to begin the process of applying more pressure to the North Korean regime through additional financial sanctions.
오바마 행정부가 추가 금융 제재를 단행하고 영내 동맹국들과 군사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 정권에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의 외교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역시 지금은 북한의 변화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터프츠대 플래처 스쿨의 이성윤 교수는 지난달 28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했다며 이제는 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북한 정권을 겨냥한 금융 제재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Going after third country Chinese banks and entities and individuals.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금융기관과 개인 등에 제재하는 방법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교수는 다만 이 같은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정치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인권 전문가인 로베르타 코엔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 정부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북한의 개인과 기관들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threat of indictment is powerful. It might even have some deterrent effect. Some South Korean
인권 침해로 기소를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은 강력한 효과가 있으며 실제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의 일부 정치범 수용소 책임자들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명단을 작성해 공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의 이번 방한은 북한의 잇단 도발 행위와 한일 갈등 등 지역 현안들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는데요. 케리 국무장관의 방한 결과에 대해서 노시창 기자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봉영식 선임연구위원을 인터뷰했습니다.
봉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케리 장관은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미한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긴 발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케리 장관의 발언은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와 또 내부 불안정 조짐이 관찰되면서 결국엔 한국과 미국이 중심적으로 힘을 합쳐야 될 사안이 북한, 특히 북핵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연철 인민무력부장 숙청설이 나돌고 있고 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실험을 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한반도에서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다시 의견을 조율하고 그 공조를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
예, 6월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이제 양국 정상이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합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자리매김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이 이 성공했다고 주장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에 대해서 케리 장관이 우려를 하면서 이것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것이 이 대화 재개를 위한 6자회담 참가국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북한의 SLBM 실험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잘 할 것입니다.
네.
케리 장관은 SLBM은 매우 도발적이고 또 모든 국제 기준에 어긋나는 도발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좀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아직 그 SLBM 실험에 성공했다 해서
네.
그 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도 한국 국방부는 약 1, 2년 정도 걸릴 것이다. 또 미국 펜타곤은 5년 정도의 시간을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양국 간에도 어떤 정보 공유라든지 정세 파악에 대해서 의견이 합치된 상태는 아닙니다. 너무 그 SLBM 북한 능력을 과대 평가를 한다면 이 한국과 미국이 6자 회담에 대해서 너무 그 서두를 위험성이 있고 또 과소평가를 한다면 북한에게 그 핵무장 능력 또 미사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도 정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캐리 장관은 주한 미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캐리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캐리 장관의 발언이 그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그런 언론 인터뷰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식 그 협의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캐리 장관이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즉 캐리 장관으로서는 뭐 그 주한미군을 상대로 확인하였다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결국 주한미 대사관도 그렇고 한국 정부는 이런 캐리 장관의 발언이 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공식 요청을 한 적도 없고 논의를 한 적도 없고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스위노 그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로서는 미국 정부 입장을 다시 되풀이한 것이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 뭐 협의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성급하다고 봅니다.
캐리 장관은 아울러서 한일 간 갈등 현안들이 해결되고 양국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거듭 전했는데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바라는 바는 어떤 것이고 또 이번 발언들이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한일 간의 갈등 현안의 해결과 그 양국은 개선을 위해서 미국의 입장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촉구하면서도 또 당사자들에게서는 이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과 미래지향적인 해결책 모색을 이제 바라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캐리 장관이 이제 그 기자회견 때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 캐리 장관은 일본군에 의해 성적 목적으로 여성을 인신매매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인권에 대한 잔혹한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그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그냥 휴먼 트래피킹, 인신매매라고 칭하고 그 행위 주체를 모호하게 언급하고 넘어갔었죠.
네.
그 발언에 비하면 이번 캐리 장관은 일본군에 의해 성적 목적으로 여성을 인신매매한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아베 총리가 그 구사한 용어 휴먼 트래피킹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그 주체가 일본군이었다는 그런 한국 정부가 주장했던 일본의 어떤 진정성 어린 태도에 필수적인 요소로 주장했던 그 주체를 명확하게 언급한 것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그 캐리 장관은 앞으로 그 미국과 일본 신방위 협력 지침이 이제 한미 동맹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의 안보 협력에 그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협력을 촉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번 캐리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전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번 캐리 장관의 방한은 그 자체로 한미 간의 그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한다기보다는 이번 그 아베 신조 총리의 미국 방문 이후 추진되고 있는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에 대한 한국의 이해와 협력을 촉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목적은 앞으로 있을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에서 한국과 미국이 구체적인 안보 협력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기 위한 정지 작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캐리 장관의 방한이 어떤 구체적인 결과로 직접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렇게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 또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구체적인 공조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입니다.
네. 자, 봉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결과에 대해서 아산정책연구원 봉영식 선임연구위원을 인터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붕괴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18일 북한의 공포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숙청하는 등 공포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어느 시점에 갑자기 폭력적인 방식으로 무너질 것이라며 그때 한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을 구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방한 기간 중 북한 정권을 비판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압박을 가해야 하며 중국도 여기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네, 미국 회계감사원은 대북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미 국무부가 유엔 회원국들에게 기술 지원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회원국 80%가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최근 미 상원 외교위원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다양한 대북 제재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발효된 행정명령 13,687호는 제재 대상을 특정 불법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포괄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국무부와 재무부 등 관계 부처가 모여 대북 제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결정하고 있고 상무부는 대북 교역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엔 차원에서는 심각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유엔 안보리와 193개 회원국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제재의 폭이 미국보다 훨씬 크지만 회원국들의 실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We found that more than half of the member states were not filing the required reports to the UN on their
이번 보고서 작성을 지휘한 미 회계 감사원의 토머스 멜리토 국제 교육국장은 회계 감사원 홍보 방송에서 유엔 회원국 절반 이상이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담은 유엔 결의 17185와 1874호 2094호는 채택 이후 90일 안에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80%가 넘는 158개 나라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은 나라는 44개 나라에 이른다고 회계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은 보고서 준비에 필요한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한 국가가 많다며 이들 국가는 관세와 국경 순찰, 수출 통제 시스템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의 범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우간다 정부가 유엔 결의상 금지된 줄 모르고 북한과 경찰 훈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그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미국 정부 관리들과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 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회계감사원의 결론입니다. 멜리토 국제교육국장입니다.
So we asked the Secretary of State to work with the Security Council in order to reach out to states who have not.
미 국무장관이 유엔 안보리와 협력하면서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라들에게 기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계감사원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북한의 핵 확산을 막고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돕기 위한 기술 지원을 일부 해왔지만 어느 선까지 지원해야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김연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은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장악한 이라크 요충지 라마디를 이라크군이 탈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지난해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폐기한 후에 처음으로 호주에 최신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엔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로힝야족 해상 난민들을 받아들일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이라크 소식부터 알아보죠. 연합군의 공습으로 수세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던 ISIL이 주말에 이라크 요충 도시 라마디를 장악하면서 충격을 줬는데요. 미군이 라마디 탈환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고요.
네, ISIL이 라마디를 장악한 뒤에 미국에서는 ISIL 대응 전략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높아졌고요.
네.
또 미군 지상군 파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ISIL의 라마디 장악을 미국 언론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는 평가하지 않고 있고요.
네.
또 이라크군의 라마디 탈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미군이 언론보다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라마디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려의 소리가 높은 건데요. 라마디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12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또 바그다드 국제공항과는 더 가깝고요. 또 라마디는 시리아의 ISIL 거점인 라카와 이라크 중심부를 연결하는 선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ISIL이 시리아에서 무기와 병력을 이라크로 보내기가 더 쉬워진 점도 있지요.
네.
하지만 스티브 워렌 미 국방부 대변인은 밀고 밀리는 전투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에릭 슐츠 백악관 대변인도 일시적으로 차질이 생겼지만은 이라크와 협력해서 라마디를 탈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탈환 작전에 나섭니까?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탈환 작전의 시기는 전적으로 이라크군이 결정할 일이라면서 미군의 역할은 이라크 지상 병력을 지원하기 위한 공습에 국한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이미 지난 사흘간 라마디와 주변에서 ISIL을 겨냥한 32차례 공습을 수행을 했습니다.
네.
또 미군 관계자는 라마디가 안바르주의 주도고 또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공습을 진행하긴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라크군이 라마디 방어에 실패하면서 이라크군의 전투 역량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익명의 미군 고위 관계자가 저희 VOA 방송에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이라크군은 ISIL에 비해 수적으로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마디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따라서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이라크 병력의 역할이 핵심적인데 그런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도 특히 그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공화당 중심으로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본격적으로 미군 지상군을 파병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19일 미국 언론에 출연해서 만 명의 미군 지상군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특수부대의 제한적인 지산 작전을 제외하면은 미군의 역할은 공습 지원에 국한될 것이라고 거듭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 사태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큰데요. 이라크 사태가 악화된 데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화당의 내년 대선 후보들이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었죠.
네. 이게 정치적인 문제까지 되고 있는데요.
네.
과거 조지 부시 정부에서 이라크전에 참전하고 또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제거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당시 부시 정부는 후세인 정권이 보유한 대량 살상무기 제거와 또 이라크 내 테러 세력 소탕을 전쟁 명분으로 내세웠는데요. 결국 핵무기 같은 대량 살상무기는 나오지 않았고 또 이라크는 정치 불안을 틈타 이 ISL 같은 극단적인 테러 세력이 더 활기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화당 대선 후보들 같은 공화당 출신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네.
같은 공화당 출신인 부시 대통령의 결정이 옳았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진땀을 빼고 있는 겁니다.
네.
공화당 진영에서는 오바마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바마 정부가 너무 섣불리 이라크 철군을 결정을 했고 또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L이 세력을 키울 때 미리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뭐 다시 이라크 상황으로 돌아가서 앞서서 이라크 총리가 라마디 탈환에 의해 시아파 민병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시아파 민병대 병력이 라마디 인근으로 집결하고 있다고요?
네. 시아파 민병대 병력들이 대규모로 모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력도 있고요. 또 이란과는 별개로 현 이라크 정부를 지지하는 병력도 있습니다.
네.
시아파 민병대들은 앞서서 이라크 정부군이 또 다른 요충지 티크리트를 탈환할 때 힘을 보탰었는데요. 하지만 수니파 지역에서 이들이 약탈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종파 갈등이 고조됐었습니다.
네.
ISIL도 이를 선전전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특히 미군도 당시 티크리트에 대한 공습 지원의 조건으로 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를 배제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라크 정부가 시아파 민병대 병력을 작전에 포함시키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라마디가 ISIL의 수중에 들어가자 다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네. 라마디를 ISIL이 장악한 이후에 이곳을 탈출한 주민들도 많다고요.
네, 안바르 주 정부에 따르면은 라마디에서 500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ISIL의 공격으로 사망을 했고요. 또 6,500명의 주민이 팔루자 등 주변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유엔이 긴급 지원에 나섰는데요.
네.
라마디에서는 ISIL이 자신을 따르지 않는 주민들을 학살하는 야만적인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죠. 일본 정부가 호주에 최신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요?
네,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일본 언론들이 19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무기 수출을 자체적으로 금지해왔지만은 지난해 4월 아베 정권이 이 원칙을 폐기하고 방위장비 이전 원칙을 신설했는데요. 그 뒤 처음으로 무기 개발 기술을 해외에 제공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조치라는 게 일본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일본 방위성은 호주가 일본의 전략적 협력국이고 또 공통의 가치와 안보 이익을 공유하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일본이 호주와 공동으로 잠수함을 개발하는 건가요?
네. 그런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호주는 잠수함 전력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독자 개발이 아니라 외부에서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고 일본 정부에도 공동 개발 가능성을 타진한 상태입니다.
네.
일본도 참여를 추진하기로 한 거고요. 이제 일본 정부가 잠수함 기술 정보를 호주에 주면은 호주가 검토를 거쳐서 일본과 공동 개발에 나설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일본 말고 호주와의 잠수함 공동 개발에 참여하려는 나라가 더 있나요?
네, 프랑스 또 독일도 참여 의사를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일본이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잠수함이 어떤 잠수함입니까?
소류급 최신형 잠수함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류급 잠수함은 4,200톤 규모로 원자력 잠수함을 제외하고 나면은 일반 잠수함 중에서는 규모가 제일 크고요. 또 최신형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소류급 잠수함은 다른 잠수함들보다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길고요. 또 적이 포착하기도 어려워서 일본의 중요한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호주가 일본과 최종적으로 잠수함 공동 개발에 나서게 되면은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호주 또 미국을 연결하는 삼각 군사 동맹이 더 공고해질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국방비를 감축하는 상황에서 아시아 안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본과 호주 이렇게 두 나라와 삼각 군사 동맹 강화를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네. 화제를 조금 돌려서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 관계 살펴보죠. 한일 관계가 아직도 많이 경색된 상황인데 두 나라가 국방장관 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일본의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국과 일본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다자 안보 회의를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만일 회담이 열리게 되면 4년 만에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는 겁니다.
네.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이달 말에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안보 회의가 열리는데요. 한국, 일본 모두 국방장관이 참석합니다.
네.
따라서 이를 계기로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 또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만나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 방안이 논의된다는 겁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될까요?
그럴 공산이 큽니다. 만일 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본 측은 새로운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을 한국에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양국 간의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 소식입니다.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해상 난민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변국들이 이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다고요?
네, 열악한 상황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해서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유엔 산하 난민 또 구호기구들은 18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또 태국이 즉각 난민들을 거부하는 정책을 철회하고 이들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난민들 대부분 미얀마에서 천대받는 소수계 로힝야족들이고요. 또 방글라데시 출신도 소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박해를 피해서 혹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불법 중개인이나 인신매매 조직의 말을 믿고 배에 탔는데요.
네.
하지만 주변국들이 이들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면서 해상에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해상에서 식량과 물이 부족하고 또 질병도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요.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유엔의 평가입니다. 유엔은 주변국들이 정치적 상황을 배제하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즉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인데 해상 난민이 얼마나 됩니까?
유엔에 따르면은 지난해에만 8만 8천 명이 바다로 나왔는데요. 올해는 숫자가 더 늘어서 1분기에만 2만 5천 명이 더 배에 올랐습니다.
네.
또 이 가운데 2천 명 이상이 해상에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유엔의 설명입니다.
네.
최근 3천 명 정도 구조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훨씬 많은 숫자가 바다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들은 난민선이 해안에 접근하는 걸 막으면서 난민들의 상륙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변국들은 왜 로힝야족 난민들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 로힝야족 문제는 미얀마의 국내 문제고 이 문제가 이제 자기 나라로 확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무엇보다도 그 난민을 받아들였을 때 계속해서 난민들이 더 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전에 그 로힝야족을 받아들였었는데요. 그 뒤 난민들이 몰리면서 이미 그 12만 명을 수용을 했고요.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유엔의 성명과 관련해서 인도네시아는 한 나라가 풀 수 없는 문제고 지역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고요. 필리핀은 앞으로 자국 해안에 도착한 난민은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열악한 불법 난민선의 정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탄 상태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필리핀까지 그 이동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네, 그렇겠죠.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로힝야족이 미얀마를 탈출하는 이유는 뭡니까?
로힝야족이 있는 곳이 저 그 미얀마하고 방글라데시가 붙어 있는 벵골만인데요. 네. 거기에 그 사는 소수 민족입니다.
네.
미얀마에는 80만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미얀마는 로힝야족을 방글라데시에서 불법으로 이주했다고 보고 국가 차원에서 로힝야족을 탄압하고 또 차별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로힝야족이라는 그런 이름도 금지하고 있고요. 또 벵갈인으로 대신 부르고 있죠.
네.
또 로힝야족은 과거 버마 시절에 독립해서 방글라데시에 편입하려고 무장봉기까지 일으켰다가 진압됐던 그런 뼈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슬람교도들인 로힝야족은 미얀마 국적 취득은 물론이고 모든 기본권 행사가 거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최근 수년간 극단주의 불교도들에 의한 폭력 사태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방글라데시의 로힝야족 경우에는 가난 때문에 국외로 탈출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려졌습니다.
네. 이들은 주로 어느 나라로 탈출하고 있나요?
로힝야족은 가난과 종교 박해를 피해서 이슬람교를 믿는 말레이시아 또 인도네시아로 주로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는 너무 멀기 때문에 우선 근처에 있는 태국으로 밀입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태국 정부가 로힝야족 밀입국과 또 이들을 알선하는 국제인신매매 조직에 대해서 대대적인 소탕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접근하지 못한 선박들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까지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인도네시아 정부가 근본적으로 난민들이 발생하는 걸 막겠다면서 해상 단속에도 나서자 인신매매 조직들이 배에 난민들만 남겨둔 채 달아나는 상황도 벌어지면서 난민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현호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20일엔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늦은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6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구름 조금 끼겠고요.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4도. 개성도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 24도. 함흥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4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는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 19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5m를 일겠고 먼바다에서 1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5월 20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 시작됩니다.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를 방송해드리는데요. 오늘의 주요 미국 소식을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리고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설명해드립니다. 또 주간기획으로 영화로 듣는 미국사도 준비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을 다룬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내용 들어보시죠. Go and engage whoever it is in some discourse. But what shall I speak of? Use your wits, lad. Tell him I'm in. 영국의 개신교도들이 몰래 모이는 이유는 왕실과 정부가 개신교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 네, 이어서 일상에서 쓰는 영어를 배우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고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